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율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법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이제 몽학 선생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거나 우리를 구원해 주는 법이 아니라 내가 구원자가 아니면 구원자의 손길이 아니면 예수님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나를 의롭게 할수 없구나. 내가 절대 내 자신을 바꿀 수 없구나.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추하고,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법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을 믿는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은 자기를 고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반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군데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를 믿는 마음, 자기 판단, 자기 옳음, 그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이제 금산에 있는 저희들 교회에 집회를 이렇게 한번 갔습니다. 거기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이제 금산교회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유만복 목사님이었는데, 이름이 너무 좋죠? 만복. 만 가지 복을 이제 다 받으라고 아마 만복으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만복 목사님이 이제 유 목사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 금산교회는 서대전교회 이제 구역에 속해 있었는데, 어느 날 서대전교회 목사님이 이제 금산교회를 한번 방문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금산교회는 개척된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성도 수도 작고, 또 금산 목사님이 정말 이제 성도들과 함께 참 금산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가면서 서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아, 참그 금산교회에 목사님 그 예쁜 딸이 하나 있는데, 걔 과자 참 좋아할 건데 우리 그냥 가지 말고 그 아이 과자 하나 사다 주자. 뭘 사가지? 그래서 이제 마켓에 들어가서 초코파이를 한 박스 샀어요. 그 초코파이를 가져가가지고 이제 금산교회에 도착해서 그 아이를 이제 딸아이를 불렀어요. 이름이 이제 신영인데, 야 신영아 너 이리 좀 와봐. 너 초코파이 좋아해? 초코파이 잘 먹어? 네, 목사님. 저 초코파이 너무 좋아해요. 초코파이 맛있어요. 그래? 너 그럴 줄 알고 목사님이 초코파이 한 박스 사왔다. 그래, 신영이가 목사님 고맙답니다 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초코파이를 받아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애가 초코파이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목사님한테 막 고맙답니다 하는데 목사님 애가 너무 예뻐가지고 신영아 너희 초코파이 다 먹고 다음에 또 초코파이 먹고 싶으면 목사님 초코파이 사줄 테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해. 네, 고맙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초코파이를 들고 방에 들어갔는데 한 5분 있다가 이 아이가 연필하고 종이를 들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다님 하고 내미는 거예요. 목사님이 연필하고 종이는 왜 가져왔어? 목다님이 초코파이 다 먹고 또 먹고 싶으면 전화하라 하셨잖아요. 전화번호를 적어주셔야 제가 전화를 드리지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 내가 전화번호 적어줄 테니까 초코파이 목사님 사다 준거다 먹고 또 먹고 싶으면 이 번호로 전화해. 그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이제 목사님이 서대전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난 뒤에 전화가 한통 왔어요. 여보세요? 목다님, 저 금산교회 신영이에요. 그래, 신영이. 네가 웬일이야? 목다님이 초코파이 다 먹고 나면 또 사주신다고 전화하라고 하셨잖아요. 아, 맞아. 참, 목사님도 그래 약속했지. 초코파이 다 먹었어? 네. 아,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바빠서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너한테까지 갈 수는 없고 목사님이 초코파이를 사서 너희 집에 도착하도록 보내줄 테니까 그래 초코파이 오거든 잘 먹어.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제 목사님이 초코파이를 한 박스 사가지고 택배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그 전화를 하면서 얘한테 보낸 이제 보니까 얘가 초코파이만 떨어지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전화 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근데 신영아 목사님 요즘 돈이 좀 없어가지고 이제 초코파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사줄 형편이 못 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전화하지 말고 이번에 한 번만 사줄 테니까 잘 먹어.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또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가면서 아, 참그 신영이가 초코파이 좋아하지. 초코파이 한통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또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가면서 신영이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걸 상상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신영아, 너 초코파이 좋아하지? 목사님이 이번에 또 초코파이 사왔어. 이거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얘가 고맙답니다 하고 초코파이를 받아들고 목다님은 거짓말쟁이. 지난번에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이제 더 초코파이 못 산다고 해놓고는 또 사오셨네요.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거는 나이가 든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몸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가 비워진 마음. 그러니까 이 신영이가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초코파이 다 먹고 나면 또 전화해. 그럼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전화하고. 목사님 이제 돈이 없어. 다음부터 전화하지 마. 근데 또 초코파이를 사가니까 목사님은 거짓말장이. 지난번에 돈이 없어가지고 더 못 사준다고 하시더니 또 사오셨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을 보태지 않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비워져 있고 부인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건 자기가 부인된 마음, 자기가 비워진 마음, 자기라는 것이 재해진 마음, 이것을 어린아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담을 통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출생 후에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해버린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육에 속해서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이런 자기 영혼의 모습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사단에게 속해 있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고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고 나는 행악의 종자고 나는 못된 나무고 나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의 정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체면, 자존심, 자기 잘난 것, 자기 옳은 것, 선을 행하려는 그런 인간의 원함,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이 다 무익하구나. 난 정말 이렇게 추하고 악한 인간인데 저주와 멸망을 받기에 합당하구나. 난 정말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면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받은 한 강도가 예수님을 정죄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했던 그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음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 우리는 이런 형벌을 받아 싸다. 정말 우리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마음의 위치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 마음에 마치 선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는 그 생각에 빠져있고 선을 행하려는 노력 속에 젖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참된 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모르니까 선이 없는 죄악뿐인 우리 모습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어서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악한지 우리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악한 모습을 깨닫고 저주 아래 있는 멸망의 길에 있는 내 영혼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오게 하려는 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우리를 고쳐주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지 거울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거울을 통해서 내 추하고 더럽고 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깨끗하게 되고 싶은 이 더러운 걸 씻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건 전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유리판이 있는데 우리 눈으로 유리를 보고 우리 손으로 유리를 만져보면 유리의 표면이 매끈매끈하고 아주 깨끗합니다. 그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손으로 만져볼 때 유리가 굉장히 매끈해 보이지만 배율이 아주 큰 현미경으로 유리를 관찰해 보면 유리에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거하고 배율이 큰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모습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우리는 대충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방송을 녹화한다 그러니까 녹화하기 전에 매 시간마다 목사님, 이 카메라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이 녹화를 하면 목사님 얼굴에 이 화장을 안 하면 목사님 얼굴에 있는 게 다 이렇게 카메라로 잡으면 다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화장을 좀 하십시오. 그래,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제가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 제 얼굴을 그냥 보는 거 하고 아주 성능이 좋은 카메라 렌즈로 당겨서 보는 거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먼지가 있습니다. 여기 먼지가 있는데 지금 제 눈에는 먼지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매일 이 탁자를 걸레로 닦고 이 스튜디오 청소를 하는데 그 다음날 걸레를 깨끗이 빨아가지고 또 탁자를 이렇게 훔치면 또 먼지가 묻어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먼지가 있는데 먼지가 왜 안 보이느냐? 실내가 어둡기 때문이죠. 근데 만일에 여기에 굉장히 밝은 빛이 쫙 비치면 어두울 때 보이지 않던 먼지가 다 떠오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떠났고 사단에게 속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악밖에 없고 죄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리 모습을 잘 모르고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면 될 것 같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모습을 깨닫게 해서 너에게는 선이 없어. 네가 노력해도 안 돼. 네 노력으로 너를 의롭게 할 수 없어. 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너에게 필요한 건 선을 행하려는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야. 이걸 깨우쳐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 앞에 서보면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얼마만큼 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잘 모르는데, 이제 율법 앞에 서보면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올라오면, 아, 내가 율법을 어겼구나.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에 죄가 들어와 있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내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구나.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인자,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 이게 필요하구나. 이걸 깨우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자,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었는데 신앙이 힘들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신앙의 끝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대부분 율법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율법을 받아들이는 인간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나 로마서 3장 20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율법은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도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은 어떤 걸 하라, 어떤 걸 하지 말라,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담의 자손 중에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해 있는 아담의 자손들 중에 율법을 지켜서 내 행위로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이건 지킬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내려온 모세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 끝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런데 나는 이미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와 있으니까 내 속에서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요. 그럼 내 마음에서 음란한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율법 앞에 서보면 아, 율법에는 가늠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서 음란한 생각이 올라오면 아 내가 가늠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구나. 내가 마음으로는 이미 가늠을 했구나. 내가 율법을 어겼구나. 마음에서 내가 율법을 어겼구나. 그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면 죄의 삭취 사망이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내가 지금 사망 아래 있구나. 내가 저주 아래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인 된 내 영혼의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내 마음이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점수가 좋아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줄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끊어놓으셨습니다. 자, 어제 읽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찾아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자, 여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나 어떤 사람이라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를 살려주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 율법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어기면 죄가 생기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여러분,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오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줄 알고 율법을 지키려는 생각, 율법을 지키려는 그 노력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게 지킬 수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노력하다가 안 되고 노력하지만 안 되고 노력하다가 또 어기고 노력하다가 또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로 인해 가책을 받고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두렵고 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서 신앙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피곤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제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자, 여기 보니까 율법을 쓰는데 율법을 어떻게 쓰느냐? 율법을 법 있게 쓰면, 다시 말해 율법을 제대로 쓰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고 율법을 쓰면 율법은 선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을 잘못 받아들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줄 알고 율법을 지키는 길에 들어가면 신앙의 길이 안 보이고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전부 다 어긴 것으로 간주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하나만 어기면 온 율법을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구나. 이게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이게 아멘이 되면 여러분 구원받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로마서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내 죄악된 모습을 깨달으면 마음이 낮아집니다. 내가 죄밖에 없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율법을 통하여 죄악밖에 없는 자기 모습을 깨달으면 여러분 뭐 자존심, 체면, 뭐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네 저렇게 말하네 이런 것에 마음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직도 자존심, 체면 이런 걸 못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의 모습이 발견이 안 된 사람이에요. 율법 앞에 자기를 안 세워봤다는 거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안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어중간하게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말 선생님은 율법을 완전무결하게 지켰습니까? 아유, 우리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사람들이요, 율법을 지키는 거는 고사하고 율법이 몇 가지나 있는지도 잘 몰라요. 율법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느냐? 아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전혀 못 지킵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요. 어떻게 지키십니까?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지키면 회개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못 지키면 회개하면 되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자비나 긍휼이 전혀 없는 아주 엄격하고 냉혹하고 무서운 법이에요. 하나만 어겨도 전부 다 어긴 것과 같이 무서운 심판이 오는 법이 율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하여 말씀하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 율법을 지켜보니까 안 되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지. 너희들의 선한 행위나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 알겠지. 이제 너희들이 선을 행하려는 노력, 너희들이 선을 행하려는 그 수고를 내려놓고 그걸로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다른 의의를 하나 준비해 놨어.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말씀, 마음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을 봅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걸 이야기했는데 이걸로 안 되니까 이제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말고 다른 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율법의 세계 밖에 있는 다른 의의가 하나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 의의는 우리의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의의.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주어지는 의의.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의가 어떤 의의냐. 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들도 무엇을 증거하느냐. 율법 밖에 있는 다른 의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의의를 증거했다. 여기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 종들인데 구약을 이야기해. 구약 성경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를 증거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의는 어떻게 받느냐?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의 의의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고 21절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의의. 자, 이제 그 성경에 의의가 두 개 있죠. 율법의 의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다. 율법의 의의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의의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21절에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은 다른 의의가 하나 나타났는데 22절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의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의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의의는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든지 없든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선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의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의의, 그게 하나님의 의의라는 거죠. 이 의의는 인간이 잘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인간이 열심히 하고 인간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의의가 아니고 값없는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의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우리가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내가 율법을 잘 지켰든 못 지켰든 내가 깨끗하게 살았든 부끄럽게 살았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의인데 이건 누구든지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6세기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마르틴 루터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루터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자, 이제 루터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도서관에서 성경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루터는 그때 거듭나기 전이었는데도 성경을 말로만 듣던 그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무엘과 한나에 대한 이야기에 막 너무 심취해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빌려 읽고 또 그 다음날 반나바 그 다음날 가서 또 빌려 읽고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성경을 너무너무 달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루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고 수도원에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추위를 견디는 훈련도 받고 고백성사도 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마음에는 죄가 씻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루터가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는 신부님을 찾아가서 6시간 동안 자기가 지어온 모든 죄를 기억나는 대로 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가다가 생각하니까 미처 신부님에게 고백하지 못한 죄가 또 기억이 나서 다시 돌아가서 신부님, 제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는데 다시 고백성사를 보고 싶습니다. 신부님이 화를 버럭 내더라는 거죠. 이 사람아, 6시간 동안이나 죄를 고백하고 무슨 죄를 또 고백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자네가 부모를 죽였다든지 이런 큰 죄나 고백을 해야지. 그러더라는 거죠. 루터가 죄 때문에 너무 고통하고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루터가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좀 더 고민했다가 아마 자기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 그 수도원에 있는 어떤 탑 속에서 로마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는데 그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마음에서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되새겨지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사람 선하든 악하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얼마나 선한 일을 했든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이 뭐냐?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여러분 율법은 인간의 의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를 요구하는데 복음은 인간으로는 안 돼. 너희의 노력으로는 안 돼. 너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너희로서는 안 돼. 너희는 이미 죄에 빠졌고 너희들은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노력은 절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의의를 하나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의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의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인간의 의가 조금도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의를 배제하고 인간의 행위를 배제하고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온전한 의가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자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주어지는 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상을 주고 복을 주고 구원을 주시는 줄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 자기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어서 인간의 의의를 깨트리시고 인간의 의의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도록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의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의의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눈처럼 이게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